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함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까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하시니라.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인의 회개는 이제 잘못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잘못된 회개를 통해서 과연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가인이 하는 이 회개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이 가인과 같은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회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된 회개와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죄수들에게 죄수들을 이제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감옥에 이제 이 가둬놓은 죄수들에게 또 발에다가 이제 족쇄를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족쇄를 이렇게 채워놓는데 이제 이 죄수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이렇게 딱 채워져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아, 내가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신뢰하면 망하지.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고 한다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지, 나를 신뢰하면 망하지 해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음의 족쇄를 딱 채워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사단이 내 마음에 묶어놓은 이 족쇄와 같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자기를 신뢰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과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족쇄를 채워놨느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이 사람들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음의 족쇄를 딱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이제 그 채워놓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채워놓은 그 족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여자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내가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사단이 마음의 족쇄를 채워놨다고 했죠. 이게 이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족쇄를 채워놨는데 그 마음의 족쇄는 뭐냐는 거예요. 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채워놓은 마음의 족쇄가 뭐냐. 자, 이 6절은 이제 자기를 신뢰한 모습이고 자기를 신뢰한 결과, 자기를 신뢰한 증상,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보는 걸 믿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렇게 이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족쇄를 채워놨는데 마음의 족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보여져요? 예? 마음의 족쇄가 뭡니까? 자, 답은 창세기 6장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으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느냐?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뭘 보셨습니까? 마음의 생각에 그 계획을 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에 그 계획을 보니까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은 항상 자기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항상 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 말고 이제 뭐 다른 동물과 같이 된다. 자,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미련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예, 야, 이 미련한, 미련 곰탱아라고 이야기하죠. 예, 곰의 비유를 드는데, 왜 곰의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련 곰탱이 같으니라고 하고 하는데, 자, 만약에 사단이 하와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저 미련 곰탱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죠. 왜 미련한 저 곰처럼 된다고 그걸 따먹겠어요? 보면은. 여러분, 이 당시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이제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을 뿐만 아니라 아담 앞으로 모든 생명체가 지나갈 때 모든 동물의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엄청난 지혜가 있었고 아담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처럼 저 짐승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운 짐승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가장 뛰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저 미련한 곰처럼 되리라 했으면 절대로 안 먹죠. 그걸 먹고 왜 미련한 곰처럼 돼요? 근데 뭐와 같이 되리라고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사단이 인간들 마음에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 욕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항상 자기를 세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을 갖고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면 망한다고 해도,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으면 망한다는 걸 알아도 마음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족쇄에 딱 채워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은 항상 자기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 집을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건물을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이제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다는, 건축을 한다는 것은 세울 계획을 갖는 겁니까? 무너뜨릴 계획을 갖는 겁니까? 예, 세울 계획을 갖는 거죠. 근데 짓고 있는데 누가 와서 부수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집을 짓고 지금 집을 벽돌을 쌓아 올라가고 세워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을 이제 원수로 여기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이제 케냐에 있을 때, 케냐에 이 나쿠마트라는 이제 마트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이마트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좋은 물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물건은 좀 후지긴 했지만은, 그런 이제 대형 마트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교회에 가까운 이제 위치에 그 마트가 있어가지고 참 편리해요. 급하게 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이제 편리하고 편리한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건물 벽에다가 철거한다고 이제 철거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 도로를 확장한다고 이제 도로를 따라서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될 건물을 표시를 하는데 그 나쿠마트라는 대형 건물도 철거한다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형 마트를 지을 때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 걸 생각하고 계산해서 아마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지, 누가 투자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대형 마트를 이제 전국에 이제 세워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도로 확장할 거 생각 안 하고 그 마트를 지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마트가 도로하고 인접해 있으면, 아니면 좀 근접해 있으면은, 아, 이렇게 도로를 확장하는데 이 건물을 건물이 철거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지금 이미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도로를 얼마나 넓게 닦으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마트를, 대형 마트를 철거한단 말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이해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예? 이해 안 가지만 받아들이고, 이해 안 가지만 믿어야 되는데, 자, 이해가 안 갔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철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나중에 케냐 이제 총리 초청으로 박 목사님하고 또 이제 저하고 이제 케냐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해주러 갔어요. 어딘가 총리라는 분이 이분이 아 케냐의 젊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따로 이들을 모아서 마인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박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케냐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얼마나 넓은 대로가 놓여 있는지 12차선 대로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차선 대로 보셨습니까? 예. 아니 이게 다른 선진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큰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넓게 뚫었는지 압니까? 거기가 그 길이 대통령 고향 가는 길이에요. 아프리카는 그래요, 보면은. 딴 데다가 돈 안 쓰고 대통령 고향 가는 길에 차 막힌다고 이제 그 길을 그렇게 넓게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아, 왜 그 대형 마트가 이제 철거됐는지 알겠더라고. 그렇게 길을 넓히려고 하니까 이제 그 대형 마트가 이제 철거된 거예요. 오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철거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이 마트에서 이제 끝까지 버티고 이제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중장비를 가져가서 이제 한쪽 귀퉁이를 딱 이제 부쉈어요. 철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내는 이제 그 도로공사하는 측에서 그 건물을 더 이상 부수려고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로를 내려면 건물을 다 부숴야 돼요. 그냥 한쪽 기둥만 부숴놓으면 됩니까? 다 부숴야죠. 그죠? 근데 더 이상 나라에서 그 건물을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 그 건물을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건물을 이제 부순다. 이 건물은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이 존치해둬서는 안 된다. 이 건물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제 정부의 결정이 딱 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벌떼가 아니고 개미떼처럼 달라 들어가지고 그 건물에 이제 그 물건은 다 가져갔어요. 이제 마트에 물건은 다 가져갔지만은 그 건물에 있는 걸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다 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철거 지역으로 딱 되면 이주해 나가고 난 다음에 보면 가보면은요 창틀을 다 떼가고 없어요. 창틀이 알루미늄 사시기 때문에 창틀 이제 또 그 다음에 대문 다 떼가고 없어요 보면은. 근데 아프리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이 벽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죠? 이 벽을 쌓아 올린 이 이제 벽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벽돌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또 앉아가지고 하나 하나 다 떼내가요. 자,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다 떼가면 창틀 떼가고 그 다음에 뭐 유리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벽돌도 다 떼갔어.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골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기둥이 있겠죠. 그 다음 또 보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갑니까? 잘 안 가죠. 그게 왜 없어지느냐? 그 안에 철근이 들어있잖아요. 철근 한 가닥에 그 나라 사람들 하루 일당보다 더 비싸요. 철근 한 가닥이.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 그걸 오한마루가 깨는 거예요. 기둥을. 그걸 막 하루 종일 들고 깨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깨가지고 철근을 분리해가지고 이걸 가져가면은 이게 1당보다 더 비싸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에 이제 포크레인 가져와서 이제 브레이크 달아서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다 고철로 쫙 뭉쳐가지고 이렇게 고철로 처분하죠. 아프리카 사람도 그래 하는 게 다 부숴가지고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기다란 철근을 새로 팔아요,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수구에, 하수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구에 파이프가 있겠죠? 땅을 파가지고 그 파이프도 또 다 꺼내 가져가요. 재활용으로 또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이걸. 아프리카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귀하니까. 자, 그렇게 이제 흔적도 없이 그 건물을 다 부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압니까? 그 건물은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때려 부수든 뭐 창문을 떼가든 창틀을 떼가든 벽돌을 분리해 가든 기둥을 부수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아무도 이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 왜요?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든 여러분을 짓밟든 욕을 하든 뺨을 때리든 아무나 안 하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왜요? 나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소리만 해도 누가 조금만 나에 대해서 기분 안 좋은 소리만 해도 마음 상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나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나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내가 아무리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 사단이 그냥 자기를 신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울 계획을 딱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이 가인의 모습은 사단이 만들길 원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가인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인의 모습으로 가인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단이 이 가인을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사단이 만들길 원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 야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느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당연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건 아벨이 절대 그 스스로의 생각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의 생각으로라면. 왜냐?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을 시대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 아벨이 양을 잡아 죽이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는데 이 새끼에게는 기름은 내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양을 죽여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거기에 기름을 취해서 이제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과연 이게 아벨 보기에 좋아 보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벨 스스로가 보기에도 너무 징그럽고 끔찍해 보이는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들고 나갔느냐? 여러분 아벨이 자기 보기에 이게 좋아서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양을 죽인 적이 없었고 양의 배를 갈라서 그 기름을 취한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어린 새끼를 그렇게 죽여서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들고 나갈 때 그게 아벨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 것이 아니라 아벨의 눈에 하나도 좋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끔찍해 보이고 징그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왜 그걸 들고 나갔느냐? 그럼 이 아벨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 범죄한 인간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의 풀로 치마를 엮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봤기 때문에 이 땅의 소산으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의 풀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처음으로 죽음을 본 겁니다. 성경의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가려지지 않고 그냥 덮여지지 않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죽음을 본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땅의 소산을 의지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육신의 소산을 들고 나가서는 안 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한 생명이 피 흘려서 죽은 그걸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이걸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죠.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보기에 좋은 예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아벨은 내가 보기에는 끔찍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징그러워 보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의지해 나가라고 할 때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아담의 판단과 아담의 생각을 따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 안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간 결과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안 받고 거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도 그 하나님 뜻 앞에서 가인이 자기 마음을 꺾고 자기 생각을 버리느냐? 아니요.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심히 분하여 하면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쯤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쯤이냐고 하나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자기 생각 못 버리고 자기 마음 못 꺾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아벨을 죽이고 이제 아벨을 감추고 나서 하나님이 또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성경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가인이 범죄를 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가인의 죄를 지적하는데도 가인은 여전히 마음 안 꺾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옳다는 생각 가지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죄를 적발하고 가인의 죄를 덜쳐냈을 때 가인이 13절에서 가인이 회개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게 가인의 회개입니다.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그가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거절했고 또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했고, 그래도 마음에 그걸 안 받아들이고 분한 마음으로 옳은 마음으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덜쳐내고 하나님 그 죄를 적발했을 때 가인이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고 그가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악한 것이 보여져서 이제 가인의 마음에 자기가 진짜 악하다는 게 보여져서 이제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게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잘못된 회개란 말입니다. 왜? 내가 봤을 때 악한 게 보여져서 뉘우치고 악한 게 보여져서 악하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자기를 믿는 바탕에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악한 걸 뉘우치는 것이지 이건 잘못된 회개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뉘우치고 돌이킬 때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는 게 인정이 될 때 내 마음에서도 아, 내가 진짜 잘못됐네, 내가 정말 악하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가인처럼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인처럼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는 게 인정이 안 되면, 내가 봤을 때 악하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가인처럼 끝까지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가인이 뉘우치고 가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잘못된 회개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악한 게 보여져서 악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내가 잘못된 게 보여져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야, 이게 가인의 회개구나, 내가 가인처럼 하고 있구나,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날 회개를 한다고 하고 뉘우친다고 뉘우치지만은 이게 참된 회개와 회개가 아닌 가인의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가인의 마음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가고 자기가 납득이 안 가고 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물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저 아벨이 들고 나가는 양의 첫 새끼 그 저 기름보다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이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가는 게 이게 깔끔하고 이게 깨끗하고 이게 보람되고 이게 좋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가인의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안 좋아 보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장 13절에서 가인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봐서 이제 잘못된 게 보여졌기 때문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회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그 다음에 보면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믿는 데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말씀의 판단에서 하나님이 항상 악하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이 참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가인은 지금 잘못됐다고 뉘우치지만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가인의 생각이고 또 가인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압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가인아 그건 네 생각이야. 가인아 그건 네 판단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가 된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게 했나이다. 아 그게 아니네요. 그럼 내가 당신의 판단을 믿겠습니다고 해야 되는데 가인은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어요. 근본 자기를 믿는 데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가인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 믿고 끝까지 자기 판단만 믿습니다. 계속해서 가인의 삶 속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가인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 믿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는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확실한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뭘 했느냐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이런 가인이 이제 에녹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얼마나 큰 성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장막에 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꼭 성에 들어가서 거해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소돔 성에 가서 거하죠. 여러분 이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뭐 하려고 성을 쌓았을까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요? 왜 자기를 지켜야 됩니까? 왜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까지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까지 줬는데도 가인은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자, 가인이 참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했는 거예요. 아, 이 말씀만 있으면 되겠네. 내가 이 말씀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또 자신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왜 이 회개가 중요하냐면은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 이 참된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참된 회개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인의 이 잘못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뭐냐?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자기 죄를 발견은 했습니다.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이 어느덧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또 그 마음 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도 쳐 죽이고 이런 악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이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한 것은 자기 악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악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자기 악한 걸 깨달았죠.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자신의 악한 모습을 발견한 것하고 그 다음 이 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악한 것만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악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악하다는 걸 깨닫고 악한 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악을 깨달아야 되느냐? 뭐 하기 위해서? 악을 깨닫기 위해서 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악을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악한 걸 인정한 사람하고 그 악한 걸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는 신앙은 다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굉장히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할 시점에 와서 악만 깨닫고 가인처럼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 또다시 자기를 신뢰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전환을 하면은 여러분이 참된 회개의 신앙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나가다가 3000포로 빠졌다는 말이 있죠? 예, 그렇다고 3000포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나가다가 3000포로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걸 악을 발견하고 참된 회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악한 모습을 발견케 하고 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악하다는 걸 깨우쳐주는데 그 목적이 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6년도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도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케냐에 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사역자들 세계 속에 이제 박 목사님을 이제 대적했다. 뭐 이제 반역이다. 이제 목사님 이제 물러가고 다른 사람 이제 세우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뭐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긴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어느 날 목사님이 수양했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앞에서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한 명 세워서 일하는 게 어떨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뒤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셔야죠 이랬었는데 아이 그러다 내가 일 안 하는 거 내가 일 다 할게. 그걸 자꾸 강조하시다. 내가 다 일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걸 강조하시면서 누구 한 명 세워서 일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물러나겠다 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내가 나중에 가보니까 거의 반역이 돼 있는 거예요. 대적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졸지에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마음에 내 중심에는 그 마음이 없다. 내 중심에는 그 마음 없다고 이제 내 마음에서 중심으로는 그걸 내가 대적자라고 내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표면적으로는 이제 대적자가 됐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서는 그래도 내 마음 중심은 그 마음 없다. 내 마음에 그게 이제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3년 딱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온 게 아니라 불려 나왔어요. 그 불려 나와가지고 저는 제 동기들이 이제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제 동기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은 앞서가는 선진조국이라고 이제 붙여줬습니다. 그 저는 하여튼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이제 쓰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또 이제 지역장도 하고 이런 채 늘 세움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내 사역이 잘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뭐 이제 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어서 작은 교회로 가든거나 뭐 이제 이동은 대가 작은 교회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역이 잘릴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아이 아프리카에서 불려나와 사역이 이제 딱 잘린 거예요. 너 아프리카 들어가지 마. 가족들 다 불러내 하고 이제 사역이 딱 잘린 거예요. 그 제 마음에 저는 제가 18살 때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18살 때 이제 구원을 받고 내 청춘을, 내 젊음을 이 복음 앞에, 이 교회 앞에 바쳤는데 어느 날 딱 잘리고 나니까 야, 이 돌아오는 게 내게 이건가 싶으면서 그래서 이제 연수를 받는 거죠, 이제. 제가 좀 짧게 있어가지고, 연수원에 짧게 있어서 사람들은 아, 그냥 아프리카에 들어왔다가 그냥 이렇게 또 이제 지네로 파송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역 다 잘려가지고 연수를 받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연수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딱 잘려가지고 그냥 연수생으로 내려가서 이제 교회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연수를 받아요. 참 좋은 교회예요. 예. 지금이야 좋다고 하지. 그때는 뭔 놈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나 이제 하면서 이제 오만 불신이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때 이제 내 마음에 막 이런 오름 속에 이제 사로잡혀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 오름을 다 끝내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엘과 오난이 씨를 이제 형이 죽으면은 장자가 죽으면은 이제 그 형수가 이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 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잇는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이 삶이 이제 악한 삶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합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강하게 그 말씀을 외치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 마음을 보니까 복음 하나 지켜나갈 마음밖에 없는데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제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답답하고 고통하고 내 오른문을 인하여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내 하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 지키려고 막 오름 속에 내가 고통하고 사로잡혀 있는데 종의 마음을 보니까 복음 하나 지켜나갈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앞에서 보니까 야, 내가 가진 이 마음이 더럽구나, 이게 악하구나,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더럽구나 하는 게 보여지면서 그 마음이 이제 내려놨었어요. 내 마음에 그 오름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내 영혼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다면 오름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오르냐 그러냐가 아니라 내가 세워져서 일할 때도 내가 쓰임을 받고 있을 때도 안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사역자들 책망하고 지적하는데 뭐 때문인지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책망하고 저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교제하실까, 그게 잘 안 보여졌단 말입니다. 내가 영혼의 초점을, 야, 저거 내가 한번 나도 내가 세워져 일하고 있을 때도 쓰임 받고 있을 때도 안 보였잖아. 저거 한번 배워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제 이 참된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내 마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게 뭐였냐면은 이 3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딱 통해서 내가 3년 전에는 누가 목사님을 대적합니까? 중심에는 그 마음 없습니다. 제가 강하게 이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중심에는 그 마음이 없다고 내 마음에 딱 가지고 있었는데 3년 뒤에 딱 지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불려와서 내가 간섭받고 내침당하고 거절당하고 책망 딱 들으니까 내가 중심에서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시글락에 들어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편안하게 지를 때는 좋아했다가 시글락이 딱 불타고 처자식이 사로잡혀 가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것처럼 내가 세워져서 쓰임받고 있을 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리 했는데 이제 거절당하고 내침 딱 당하니까 나도 내가 교회를 향하여 종을 향하여 돌을 드는 나를 딱 봤습니다. 야, 나도 내가 이렇게 간섭받고 책망 들으니까 나도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악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이제 내 마음에 나도 악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악한 걸 깨닫는 것하고 그 악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어떠냐. 야, 나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나도 악하구나. 이건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참된 회개는 뭐냐면은 야, 너 3년 전에 너 뭐라고 했어? 너 중심에는 대적하는 마음 없다고 했지. 예. 근데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은 중심에서 대적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지요. 나는 중심에는 그 마음 없다. 야, 이 마음 믿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다 틀렸더라고요. 제가 워낙 강하게 3년 전에 중심에는 내가 대적하는 마음이 없다고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서 내 마음에 거절당하고 내침 딱 당할 때 중심에 대적하는 나를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딱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나도 교회를 향하여 종을 향하여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네. 나도 악한 인간이구나. 나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이게 아니라 너 왜 3년 전에 너 중심에는 그 마음 없다고 했어? 왜?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판단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 이래서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되구나. 나는 정말 그게 진실한 말이고 중심에는 그 마음 없다고 했는데 3년 딱 지나고 나서 중심에 대적하는 나를 보면서 이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판단 믿으면 망하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믿으면 망하고 내 판단을 믿으면 망한다구나. 여러분의 악을 통해서 여러분 10가지, 20가지 악만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고 회개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을 발견하는 순간은 참 많았습니다. 아, 내가 악하구나. 나도 잘못됐구나. 근데 악만 발견하고 그 내가 악한 데서 이제 여러분 뉘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야, 이게 이래서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네. 내 판단이 틀렸구나. 여러분, 박 목사님은 정확하게 19살 때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판단을 믿으면 망하구나 하는 정확한 회개가 딱 마음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는 그 회개의 선이 그 마음에 분명하게 지켜져 있는 거예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선 하나 분명하게 지켜오니까 지금까지 50년 동안 힘있게 복음의 일을 하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선이 이제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의 판단을 믿지만은 또 어떤 때는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오래전에 수양회 독일에서 온 부부가 이제 수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부인이고 남편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분들이 이제 수양회를 참석하셔서 공항에서 이제 수양회까지 이제 수양회 장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 잘 오셨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 예, 한국 오니까 뭐 한국이 뭐 어떻다 이제 뭐 좋은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생명의 목숨의 위험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막 생명의 위험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운전을 하도 험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뭐 사역자는 우리 교회에서 막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고 험하게 운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난폭 운전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작년에 도미니카에 월드 캠프를 하러 가가지고 그 현지인 이제 형제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표현하겠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2차선 이제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차를 추월하는데 저 앞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차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차가 오고 있는데 추월해가 쫙 달려가가지고 거의 가까워져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오락 게임할 때 그 자동차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막 가다 쏙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초월하러 나가면 안 되는데 맞은편에 차가 오는데. 아, 진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제가 그 독일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독일이 얼마나 교통 선진국이면 독일은 절대로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콘크리트 담벼락을 쳐놓은 것처럼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이라 해가지고 좀 틀렸습니까? 뭐 그럼 대부분 여러분 예를 들어 시골길 가는데 유턴하는데 가려면 하하하 한참 가야 돼. 그럼 뭐 차도 없고 경찰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까? 예, 유턴 안 됩니까? 되죠. 어떤 부인자매가 운전을 해 가는데 불법 이제 유턴을 한 거예요. 유턴한 자리가 아닌데 유턴을 딱 하니까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턴하자 경찰이 딱 잡아버리고 이 자매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휴 아저씨 왜 거기 있어요 하니까 경찰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면서 보내주더래요. 혹시 자매님들 불법 유턴하다가 잡히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경찰 없으면 또 급하면 차 안 오고 안전하면 언제든지 좀 유턴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게 우리 마음에 선이 흐려져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교통선진국에 가면은 절대로 그 황색 실선을 중앙선을 넘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독일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삼촌 차를 타고 다니던 아빠 차를 탔던 누구 차를 한 번도 그렇게 중앙선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자기도 10년 20년 운전 한 번도 그 선을 넘어본 적이 없어. 근데 넘을까요? 아예 안 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있게 50년 동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 비결을 보니까 바로 회개에 있더라고요.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졌고 그 마음에 정확한 회개의 선을 갖고 있었고 그 선을 그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역자님에게 이제 교제를 해줬는데 그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서 목사님 무슨 교제를 해주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은 50년 동안 나는 내 판단 안 믿네. 지금이라도 내 판단 믿으면 나는 망하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50년 동안 뭘 지켜왔습니까? 회개의 선을 정확하게 지켜온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내 생각 안 믿네. 지금이라도 내 생각 믿으면 내 판단 믿으면 나는 망하네. 이 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말씀의 판단을 믿을 때도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내 생각을 믿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만 중앙선을 안 넘어다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넘어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우리 마음에서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내 생각을 믿을 때도 있고 내 판단을 믿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시편 40편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시편 40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뜨리는 것은 뭐 하려고요? 건지려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둔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것은 거기서 건지시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구나. 근데 이제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병원에 119 불러 병원에 이제 간 거예요. 요즘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면은 이제 뭐 몇 시간 아닌가 뭐 12시간 아닌가 뭐 몇 시간 안에 맞는 주사가 있대요. 이 주사를 맞으면은 이제 내 혈관에 막힌 걸 뚫어 가지고 반신불부가 안 되고, 근데 잘못하면 다른 데가 터지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호자가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매님이 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곤란한 질문은 안 물어도 되는데 저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병원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 자매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집어넣는 것은 거기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이 되어서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신다기 때문에 주사 맞히십시오. 하나님이 반신불구로 쩔뚝거리며 다니게 하라, 걸음을 경고케 하신다 했으니까. 근데 그 주사를 맞혔는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깨어나자면 계속 잠만 자는데, 근데 이제 말씀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걸음을 경고케 하신다 했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깨어나긴 깨어났지만 여전히 거동은 못했어요.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신방을 딱 갔는데, 가니까 자매님은 안 계신 거예요. 뭐 집에 반찬을 하러 갔는지 안 계시고, 남편이 이제 또 그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보호자들 앉는 의자 있죠?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해주셨지?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거동이 자유로워지고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해요, 이렇게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런 연락도 없고 그냥 병원에 이제 그냥 혼수상태에 있다 깨어나긴 났지만 그냥 거동 못하고 누워있다는 까지만 들었는데, 아니 제가 가보니까 혼자 떡 앉아있는 거예요. 자매님은 없고.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이제 그 형제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보니까 자매님이 왔어요. 자매님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내려왔냐는 거예요. 이 자매님도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낫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하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개월 뒤에 아프리카로 갔어요. 성교하러 이제 아프리카에 갔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또 기가 막힐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어느 날 형제가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 이제 간대. 배에 복수가 차고 병원에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병원은 얼마나 이제 후졌는지 압니까? 한 이제 전도사님 사모님이 병원을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왜 그래? 이제 산모들이 한번 아이가 잘 있는지 한 번씩 그 이제 산부인과 검사를 한 번씩 받잖아요. 그렇게 이제 산부인과 이제 검사를 받으러 한번 갔다 와가지고는 참 기가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와서 왜 기가 막힌다고 하냐면은 병원에 갔더니만 뭐 초음파고 뭐 이것도 없고 긴 대롱 하나 가지고 의사가 딱 배에다 대고 들어보더니만 아, 애기 잘 있다 크면서 가라 크더래요.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죠. 동네 병원이 그래요. 예. 근데 뭐 그 병원은 동네 병원 수준은 아니지만은 병원도 후졌고 또 이제 막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레 끌어올리신다고 해야죠. 아 근데 그 소리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속으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간증할 때, 사역자가 이제 간증할 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한 이런 건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건 잘 이야기해.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형제가 다 나아뿌린 거예요, 멀쩡하게.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내가 그때 말씀 편에 서서 말씀의 판단을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내 생각에 내 판단이 안 될 것 싶으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에 회개와 믿음이 있고 삶에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 이 삶의 회개가 정확하게 안 되어지고 선이 안 꺼지면은 이렇게 내가 내 생각 따라가고 내 판단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이런 간증은 안 한다고. 이 부끄러운 간증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기가 막힌 웅동의 선을 끌어올리셨다, 하나님이 형제를 낫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또 한 부분에는 말씀의 판단 안 믿고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운전자가 피로에 따라서 중앙선을 넘나들듯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의 판단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도 믿고 내 판단도 믿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잘못된 회개를 했을 때 삶 속에서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믿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망해도 말씀의 판단만 믿는 사람이고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되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같이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아,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구원을 받고 또 사역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왔지만은 내 마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회개가 안 되었을 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았고 뭐 역사도 있고 간증도 있고 하나님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간섭하셔서 내가 말씀의 판단도 믿고 때론 내 생각도 믿는 때론 내 방법도 믿고 내 수단도 믿고 믿는 이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을 꺾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가 망할지라도 말씀의 판단을 믿고 하는 이 삶을 하나님 내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때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오해받게 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게 하고 누명을 쓰게 하고 누설에 매이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참된 회개가 되는 이 신앙을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마음에 이제 선이 꺼지고 나서 아, 내 마음에 이제 참된 회개가 마음에 이렇게 딱 비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부친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친이 호흡이 이제 가빠지고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를 끼면 또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답답하니까 집에 가자고 하고 집에 오면은 이제 또 호흡이 답답해하고 그래서 아들 중에 한 명이 옛날 요양병원에 근무했던 분이 있어서 거기서 부탁을 해서 산소 탱크를 하나 갖다가 이제 집에다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코에다가 이제 그 산소를 이제 끼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또 이분이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전부 다 와서 이제 마지막 임종 전에 이제 아버님 한번 뵙는다고 다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이 부친도 느끼죠. 정신은 말짱하니까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딱 들어가서 가보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호흡도 이제 잘 못 하시니까 가망이 없는데 제가 그날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일어나라고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친에게 가서 이 부친 귀가 어두웠습니다.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부친님 일어나셔야죠. 밭에 가셔야죠 하고 얘기해요. 이분은 밭에 가서 농사 짓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냥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고 외쳤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부처님이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밭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봉고차를 가져오라고 이제 성합차를 가져오라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 왜? 농사 지은 거 실어준다고 이제. 제가 그때 가서 봉고차에다가 이제 의자 하나 접어가지고 가득히 싣고 왔거든요. 키위 이제 농장도 있는데 이 키위는 상품 가치 있는 걸 따로 선별하고 가족들한테는요 상품 가치 있는 걸 안 줘요. 왜?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액기스 만들고 뭐 잼 만들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짜투리들 이제 가져가는데 저한테 그런 이제 키위 이제 노란 컨테이너 박스 큰 박스에다 한 걸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농막에 가서 상품 가치 있는 팔 걸 여러 자루를 갖다 주는 거. 아이고 부처님 됐습니다 해도 여러 자루를 꺼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소망을 이야기한 사람 저밖에 없었으니까 이 부처님 고맙다고 확 주시는 거예요. 한 차 가득히 싣고 왔습니다. 자, 내가 이제 사망의 그림자 가득한 그 형편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이제 이 부친이 또 아프셨습니다. 이제는 맥박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맥이 170번, 180번 뛴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전전도행 가 있을 때 연락을 받았는데 맥이 170, 180 뛴다. 혈압을 잘못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무슨 맥박이 노인네 맥박이 무슨 170번, 180번을 뛰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뭐 한 70번, 80번 뛰고 성인이 되면 한 60번 뛰고 나이가 들수록 맥이 줄어드는데 무슨 맥이 170, 180 뛸 수 있나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잘못 이야기했나? 아닌데. 무슨 선생님 마치고 가보니까 이분이 이제 식사를 못하시니까 닌계를 맞으시는데 닌계를 맞으면 맥이 빨라지고 닌계를 안 맞으면 식사를 못하시고 길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근데 제가 또 그 부친에게 또 내가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이 부친이 또 일어나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 길을 떠나오고 난 다음에 뭘 제가 계속 있었으면 계속 살았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 이제 새겨주는 게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믿으면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인이 지금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판단 따라 살고 있으니까 마귀 종이 되고 마귀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제 마음에 아 이게 정말 악한 게 발견되어져서 악하다고 인정하려면 그거 하나하나 다 인정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에서 항상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내가 느껴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보여질 때 받아들인 이 자체가 잘못된 배경이구나.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하나 정확하게 알면은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가 틀렸다는 사실을 한 번 딱 발견하면 내 시계가 이게 틀렸구나 한 번 딱 발견하면 9시에 확인하고 10시에 확인하고 11시에 계속 확인해 봐야 됩니까? 한 번 딱 틀렸다는 게 발견되면 이거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딱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발견하고 아 내가 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이 없구나 악하구나 악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네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거 이 한 번 깨달음으로 인하여서도 여러분이 정확한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 믿지 말아야 되구나 이거 못 믿을 거구나 이 시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시계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생각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판단 믿으면 망하겠구나 이렇게 선을 꺾기 위해서 악을 깨닫고 악을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선을 꺾고 나면 이제는 내가 망할지라도 내 생각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 판단 믿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의 판단만 믿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참된 회개가 필요하고 삶의 구원을 위해서도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회개가 여러분 삶 속에 이어지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인처럼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으면서 사단이 원하는 사람,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판단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또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